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어린 양은 속죄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류는 죄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많은 동물의 피를 흘렸는데 성경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 한 개인이나 또는 초인 같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29절부터 30절 그리고 33절, 34절 성경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가 6개월 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내 뒤에 6개월 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내보다 늦게 드러냈지만 사실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선재하셨던 분이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촌 동생으로만 알았으나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금식하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하기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특출난 남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의 어떤 일정 시점이 되면은 정말 올라온 역할을 할 한 남자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가 구세주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능적인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실 줄을 몰랐습니다. 니세르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너는 그가 너는 지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고 계시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생애를 들여서 헌신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다가올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전령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전령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소개해야 되고 누구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사자를 모르는 가운데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면서 저 분을 소개하라는 것이구나. 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심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심으라는 것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모습을 드러낸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셨을까? 베이비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해하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 이사야 9장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5절 6절을 볼 터인데요. 5절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숲같이 살라지리니. 성경은 여러분들이 대할 때마다 새로운 진리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그러나 그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문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특정 구절을 이해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여기 5절은 어떤 정황 가운데 되어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그 지역에 아수르 군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게 BC 733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 이곳에 황폐해지는 그 경험을 보면서 아수르 군대가 군인들의 그 신발 또 사람을 죽여서 피가 묻혀진 그러한 군복들을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언젠가 때가 이르면 이러한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 역전이 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이 말은 전쟁터를 누볐던 전사들의 그 군화들 그리고 피 묻은 겉옷, 피로 얼룩진 군복들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군화들, 피로 얼룩진 그 군복들이 불을 떼는 연료로 소각되어지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언제?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므로써. 우리가 아기 예수님, 한 아들, 그분을 기리고 송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수르가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을 황폐화시켰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었던 그 신발, 입었던 피 묻은 군복들이 살라지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 때가 오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 아들은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비밀스러운 묘사를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한 묘사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government, rule, 통치를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 어깨에 그 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 군림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그분이 모습을 드러낼 때만이 군화들, 피 묻은 군복들이 모습을 감추게 되는 때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는 wonderful 되어 있고 하나는 counselor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영어 성경 번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에게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지혜 덩어리.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을 때 지혜를 다른 금은 보화보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엇보다도 사모할 것이라고 하는 묘사가 많은데 그것을 일반적인 지혜, 세상 살아가는 뭐랄까요? 돈을 버는 감각, 인간관계 가운데서 매끄럽게 하는 처세 방식, 그렇게만 지혜를 이해하면은 글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금보다 기역이라?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있는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기에 대한 세 번째 묘사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자 하나님이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 아기를 통해서.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Everlasting Fath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JB라고 했어요. Orthodox Jewish Bible이 있는데 그게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Possessor of Eternity. 영원의 소유자. 영원을 소유하고 계신 분. 우리가 영원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 그러면은 어떤 뜻을 가져요? 거짓은 이 존재에게서 다 나온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개념이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아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영원한 삶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에서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의 인격체로부터 나와요. 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암송하라는 그 권면을 자주 합니다.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고 수십 번 외쳐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저는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영혼이 잠잠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인격이신 그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방편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을 안 해놓으면 나의 영혼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공허해요. 인격체로부터 평강이 나옵니다. 평강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내 스스로 손대어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올 다가오는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미래 예측을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적인 그런 변화는 물론이고요.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는 것이고 1차적으로 내 몸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미래 예측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가족 가운데 있게 될 경제적인 미래 예측 그렇게 변수를 하나하나씩 불안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변수를 하나하나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방식이 더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에요. 곳곳에. 근데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나의 건강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재정적인 안전에 대한 예측을, 그 변수를, 죄를 모아서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몸을 챙기는 건강에 대한 유의를 하지 말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의 파운데이션, 나의 영혼을 무엇이 평화하게 하나 인격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이 내 삶에 파운데이션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가 되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는요 평강이 없는 부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건강,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의 인간관계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을 배우고 공부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교류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러한 속성을 가진 아들의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어깨에 통치권이 있고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에요. 창조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것의 시조이신 그분께서 평강을 그분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가 있는데 바로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특정 시점에 나를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라는 말은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이에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깨뜨릴 수 없는 분이 깨뜨려 줄 수 있는 몸을 입고 존귀한 존재가 아주 극도로 낮아진 위상으로 다스리고 계셨던 분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분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러한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놀라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결론 부분에 처음에 시작했던 요한복음 1장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부분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다음 날입니다. 35절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헌신한 무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따랐던, 다시 말해서 헌신한 이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고 자신이 진리가 아니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오직 그의 신분과 존재 목적은 누구를 소개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흥해지도록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자기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질 때 아니다. 이분에게 관심이, 이분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가도록 자기 자신은 그분이 등장하게 될 때 쓰러져야 되는, 망해야 되는 그러한 신분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보라 너희가 따라야 될 너희 삶을 완성할 내가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진 나는 단지 소개자의 역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그 외치는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분 저기 가신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접촉이고 이 만남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졸 따라가니까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These data.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구하느냐. 이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언가를 찾고 있다 또는 추구하고 있다 이런 뜻과 함께 desire, 갈망하고 있느냐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 안의 갈망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잘하면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짧게로는 한 2020년까지, 조금 길게로는 2040년까지 이르러서 내 생애의 4년을 무엇으로 채우지? 아니면 내 생애 가운데 한 남은 25년을 무엇으로 채우지? 그것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졸졸 따라가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질문의 질문으로서 현명한 답을 내놓습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가신 데를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세상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남이 나를 있게 하고 만남들이 나의 영혼을 결정해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질문에 라피아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이름이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있는 기초석 가운데 이 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사야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보았던, 들었던 우리 주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 한 아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아들이 2000년 전에 여자에게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내가 믿고 구주라고 고백해서 그 고백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숙고하고 숙고한 가운데 답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구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되면 될수록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에 따라서 올해 말부터 시작된, 그리고 내년에 내 삶의 반경이 일어날 시간들을 가득 채우고 2018년, 2019년, 2020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계획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르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지금은 예수님 물리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분과 접촉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고 주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동행이 가장 위대한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이 나셔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